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목적은 설교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위하여 설교합니다. 저의 설교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크게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업이 대박난 겁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이 결실을 이제 맺는 순간이죠. 기분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처음에는 좋은 수확 그리고 소출만을 기다리다가 결과가 그러하니까 소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처음에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대박이 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쌓아둘까라고 고민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부자였다면 어떤 해결책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안 같은 것처럼 이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절 딱 쌓아두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또 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비유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 것을 볼 때에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했으니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 물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비난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하고 또 앞으로 자식들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밑천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행동마저도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뭐냐 하면 어리석다.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씀 같기는 한데 어딘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만 가만히 보면은 마치 사람이 죽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는 그 어떤 재산도 남기지 말아야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미래를 준비하거나 혹은 풍족하게 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게 어리석은 거다. 네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지금 좀 풍족하게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무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하지만 이 비유 우리가 보았던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 21절을 보면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절에서 봐야 하는 게 우리가 쌓고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는 부자의 생각은 결국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이 20절과 마찬가지로 21절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구절은 여전히 불편하게 다가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원리와 완전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21절의 전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금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펀드도 하자고. 보험도 들거든요. 그리고 자녀와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예측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뭐 어떤 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세속을 등진 수도사들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일단은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을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느끼니까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이 부자가 만약에 우리가 가상해봅니다. 소출의 반을 하나님께 바치고 반은 곳간에 채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혹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10의 2조, 3조 정도 내면 어리석지 않은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죠.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죠. 13, 14, 15절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유산 상속에 대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 사람 집에서는 형제들 사이에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것은 보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재산 문제는 똑같이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형제 사이에는 유산 분할 소송이 뭐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상담하러 온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세속적인 너희의 이해 타산을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15절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재산 분할 문제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15절에 아마 떠 있을 텐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생명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소유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영생함이 그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비유가 이유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 혹은 세상의 소유의 많음을 통해서 그가 기쁨과 평안을 추구했는데 그가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였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일시적인 것이고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것과 소유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생명과 소유의 이 두 관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소유가 전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주 굶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도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몸을 의탁할 집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아침 이슬만 마시고 구름을 바라보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소유와 영생을 결합시켰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부자가 더 많은 넉넉함의 소유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유의 넉넉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런 소유지향적인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말하죠. 이 자본주의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폭식증 환자나 또는 우리가 뭐 충동구매 중독증 쉽게 얘기하면 막 지름신에 걸린 사람과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놀랍게도요 늘려갈수록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늘어갈수록 마음이 불안한 이런 현상 이런 삶의 패턴은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알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 할 자격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 정신을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성장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한 것이다. 만약에 이 시대의 자본주의의 시대 정신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가난과 그리고 미덕과 그리고 자족의 자리는 잡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명, 조예, 사람의 영생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소유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씀은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소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 아기들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울면서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소유를 늘려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근데 죽을 때는 사람이 손바닥을 펴니다. 결국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다. 탈무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있죠 물. 물을 손에 딱 쥐면 잡힙니까? 물은 안 잡힙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산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 내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다 소진해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왕자와 공주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이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생명은 너무 가난합니다. 생명이 가난하다는 증거는요, 더 많은 불안, 그리고 더 많은 정신적 질환에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유를 더 늘리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이것은 경쟁력만을 절대 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래서 소유에 넉넉한 데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면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소유가 넉넉하면 더 좋은 그릇에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시설에서 운동과 자기 몸의 관리를 받고 그러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상한 것은요, 소유와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유를 통해서 어떤 생명과 행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었다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조에라는 영생이라는 개념 앞에 딱 세우면 이 인간의 7, 80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부지럽고 하찮은 것이며 유한한 것입니까? 하지만은 이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교육열이 높은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서는 그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서는 물을 줄 수 없듯이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한은 절대로 무한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지 있다는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뜻은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먹고 있고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이 주어에는 소유를 늘려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획득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명과 소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12장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떠 있습니까?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큐티 하시면 제가 만약에 이 큐티 밑에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큐티 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데서 생명을 확인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유의 넉넉함이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데서 생명을 확인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참 친절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22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잘 알려진 까마귀와 백합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까마귀보다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염려해도 자기 키를 키울 수 없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소유 중심적 삶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믿어지십니까? 믿으실 때까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딱 한 번, 모든 인간사를 볼 때 인간들이 딱 한 번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를 벗어나서 새처럼 백합밥처럼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베이비 샤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딱 한 번 인간이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관광지같이 화려한 곳이 아니고 자족하고 불편함이 없는 곳, 구할 필요 없이 있는 대로 사는 곳,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세계. 그러니까 오늘 백합 하나 새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은 딱 한 번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죠. 그리고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을 실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을 잊어버렸다.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의 시작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그때 인간에게 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낙원의 결과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든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든 당신이 죄인입니다 혹은 회개하라고 말하면 막 기분 나빠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태도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자기 연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살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에서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요. 아무리 형편이 좋아져도 죽을 때까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명은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소유를 늘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서 해결, 의식주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 시대는 소유로 생명을 확인하는 삶을 강요하고 또 그렇게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죠. 중고등학생들 물어볼까요? 산다, 사람이 살아간다, 산다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뒤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뒤에? 어렵습니까? 이 단어, 산다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악마죠. 여러분, 그러면 산다의 과거형은 뭡니까?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악마입니다. 립을 거꾸로 하면 악이 되고요. 산다, 살았다는 걸 거꾸로 하면 악마입니다. 이거 이런 말장난 아닙니다.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악마가, 요즘 악마가 손에 삼지창을 들고 뿔과 꼬리를 단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그 살아왔던 모든 삶은요,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40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난 마귀의 유혹, 즉 돈에 걸려든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여러분,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처럼 돌까지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리브라는 속에 숨어있는 악입니다.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40일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돌도 떡으로 만드는 거다. 거기에 너희 모든 것을 소진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은 악마의 유혹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라곤의 후예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의식주의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소유의 넉넉함으로 이 근원적인 염려와 원인인 참된 생명을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한계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조차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더 늙기 전에 바르게 선택하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럭저럭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면서 대충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여한 삶, 즉 영생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근심과 걱정을 넘어선 참된 부요자로서 내가 산다라는 신앙적 행위,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부요자로서 산다는 신앙적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큰 비를 본 적도 없고 방주를 산 위에 지었고 12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고 비가 옵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라는 형태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헌금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듯 우리의 부요와 생명이 물질과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의 증거, 우리의 신앙적 표현, 그것이 헌금입니다. 헌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십일조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십일조를 하면요,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수 있는데 사람이 가장 강렬한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점프 뒤에 딱 서면 사람 키를 한 뭐 2m 정도 예상하고 딱 이렇게 11m로 맞춰지기 때문에 점프대를 보통 한 10m 정도 맞춰놓거든요. 딱 서면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낍니다. 혹시 뭐 우리 성도들 중에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이고 너무 의외의 분이 손을 드셔서 홍귀선 집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군사훈련 그 당시 군사훈련이 있었거든요. 창원에 대학생 신분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서 막타오라는 것을 타봤습니다. 그게 11m거든요. 서서 이제 이렇게 뛰는데 올라가면 좀 겁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뛰잖아요. 막타워에서 계속 점핑하는 훈련을 하면 결국 나중에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11조라는 건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입니다. 제일 무서워요. 이 정도 내면 내가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수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액수입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라는 제도를 점프대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은 결국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십일조를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짧은 교인이 물질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낙하산을 쥐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에게 낙하산을 타지 못한다고 누가 질책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고 더욱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8년이 되었는데 우리 한석 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은요 비교적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헌금 생활을 잘하는 교인들 중에 예,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아예 제 설교의 초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도 이 순간까지 아직도 온전한 십일조에 망설이고 내가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처럼 내가 참된 부여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내가 참된 부여자로 살아보겠다. 지금까지는 이 생명과 소유의 문제 때문에 늘 갈등했지만은 내가 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참된 부여자로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온전한 십일조를 한다고 해서 훌륭한 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십일조와 헌신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자기 일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은 온전한 십일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일조는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 아닙니다. 십일조를 하면 구원 얻고 십일조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일조의 정신과 법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십일조라는 것은 돈에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는 어떤 장치입니다. 막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십일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재정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셨냐면요. 분명히 성경에 십일조를 한다고 해서 재정적인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지 않았지만 전 예외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말씀은 재정의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작년부터 끊임없이 재정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8절 19절 갈렙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제 갈렙이 그의 딸이 복을 구하자 무엇을 줬냐면 제가 설교했지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갈렙이요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었다. 이 말씀을 한숲을 향한 공동체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윗셈은 높은 지대를 비옥하게 하는 샘물이고 아랫셈은 낮은 지대를 기름지게 하는 샘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은 곳 할 것 없이 삶의 모든 지경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이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신 다섯 가지 약속 중에 한숲에 이제는 그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재정의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윗셈과 아랫셈까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일조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 또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과 드림을 또 흘려보내는 그 일들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서의 신앙의 표현 혹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서의 신앙의 상징으로 온전한 십일조, 이 십일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숲이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갑절과 그 이상의 재정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부요함의 축복을 받으시는 한숲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을 따라